디지털 자산이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암호기술과 분산원장의 가치가 기록되는 자산을 가리키는 총칭이다. 그 범위는 널리 알려진 암호 자산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토큰화 증권, 온체인 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첫 단계는 그것을 화폐, 증권, 상품 같은 전통적 금융 개념과 구분하는 것인데, 디지털 자산은 관할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범주에 배정되기 때문이다. 기술의 바닥을 보면 많은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공유 원장 위에 구축된다. 블록체인의 핵심 특징은 거래 기록이 단일 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노드에 의해 공동으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 탈중앙화된 장부 기록 방식은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규제 당국이 전통적 방식으로 명확한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속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은 흔히 여러 규제 경계 사이를 떠돌게 된다. 같은 토큰이라도 어느 곳에서는 상품으로, 다른 곳에서는 증권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아예 유통이 금지되기도 한다. 이런 관할과 속성 인정의 차이가 바로 전 세계 규제 동향이 분화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다. 일반 독자에게 중요한 것은 디지털 자산이 단일한 사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 하위 유형을 포함하는 큰 범주로 취급해야 규제가 분류별 대응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디지털 자산 규제라는 포괄적 표현에 속지 않을 수 있다. 규제의 관심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시장 규모와 이용자 수, 위험 사건의 누적에 따라 점진적으로 고조되었다. 초기 단계에서 디지털 자산은 영향력이 제한된 마니아들의 장난감으로 여겨졌고, 규제는 주로 관찰에 머물렀다. 전환점은 몇 가지 핵심 고비에서 찾아왔다. 첫째, 이용자 수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디지털 자산이 주변부에서 주류 시야로 이동했다는 점. 둘째, 자금 세탁, 사기, 랜섬워어, 몸값 같은 관련 범죄가 집행기관에 경보를 울렸다는 점. 셋째, 버파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시스템과 통화 주권에 잠재적 도전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더 깊은 추진력은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다.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시스템 사이의 연결 통로, 예를 들어 수탁기관, 결제 통로, 상장사 보유분 등이 늘어날수록 국소적 위험은 더 넓은 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띠게 된다. 규제는 규제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규제해야 시스템적 위험을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로 옮겨갔다. 게다가 소비자 보호 요구도 규제 실행을 가속한다. 높은 변동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지닌 자산에 직면한 일반 투자자는 적절한 공시가 결여된 상태에서 손실을 입기 쉽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정보 공시, 적합성 관리, 반사기를 의제 핵심에 두고 있다. 전 세계를 훑어보면 규제 프레임워크는 대략 세 가지 전형적 경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엄격한 라이선스형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면허 취득과 지속적 감독을 요구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통일 암호 자산 규제나 일부 아시아 금융 허브의 발급 제도가 있다. 둘째는 샌드박스 관망형으로 규제 샌드박스나 파일럿 메커니즘을 통해 통제된 범위 내에서 혁신을 허용하면서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다. 이는 핀테크 혁신과 리스크 관리를 양립시키려는 관할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셋째는 제한 또는 금지형으로 자본 규제, 금융 안정, 통화 주권 등을 이유로 특정 디지털 자산의 거래와 유통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 안전을 우선하는 경제체에서 흔하다. 이 경로들은 정적이지 않다. 같은 나라라도 기반 기술에는 장려 태도를, 투기적 거래에는 강화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분업 분층적 거버넌스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단순한 꼬리표보다 가치 있다. 먼저 규모를 보자. 여러 업계 연구기관의 공개 추산에 따르면 출처 유형은 제3자 업계 연보와 싱크탱크 보고서에 속하며 데이터는 권위 있는 통계가 아닌 규모 참고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100개 이상의 관할이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지침이나 입법 초안을 발표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준 재정기구인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2019년 이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40개 권고로 구성된 자금 세탁 방지 프레임워크에 편입시켰고, 회원국의 거래 정보 수반 전달 규칙의 이행을 요구했다. 이 수치들은 규제가 일부 국가의 산발적 시도가 아니라 다각적 협조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규제 강도 스펙트럼이라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 분화를 이해할 수 있다. 허용이냐 금지냐 하는 전통적 이분 분류법과 달리 스펙트럼 프레임워크는 관할의 입장을 금지에서 샌드박스를 거쳐 완전 라이선스에 이르는 연속 축위에 매핑하고 중간 회색 지대를 남긴다. 그 강점은 Y 어떤 경제체가 기반 기술층에서는 장려적이면서 투기적 거래층에서는 타이탄적일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자산 하위 유형 곱하기 업무 단계로 등급을 매기는 시각은 흑백 사고보다 설명력이 높다. 실제 사례가 프레임워크의 착지를 돕는다. 널리 인용되는 전환점 하나는 2022년에 일어난 어느 대형 거래 플랫폼의 붕괴인데 이 사건은 다수 일반 이용자의 자산 손실을 초래하고 많은 관할이 입법과 집행 협조를 가속하게 만든 직접적 이유가 되었다. 또 하나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예는 유럽연합의 암호 자산시장 규제 성립인데 이는 주요 경제체 수준에서 처음으로 통일된 접근과 공시 규칙을 세웠다. 그리고 2023년 이후 시행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발급 제도는 면허 경영을 원칙에서 단단한 임계치로 바꿨다. 이상은 공개된 정책과 사건의 개관이며 구체적 조문은 공식 발표에 따른다. 이 장에서 일반 독자에게 가장 중요한 산출물은 실행 가능한 규제인지 자가 점검 리스트다. 첫째, 이용하는 플랫폼이 소재 관할에서 해당 면허를 보유하거나 등록을 완료했는지 확인한다. 둘째, 플랫폼이 신원 확인과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지 대조한다. 셋째, 자산이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되지 않았는지 주시한다. 넷째, 기술 과학 보급과 수익 약속을 동반한 선전을 구분한다. 다섯째, 규제 공고의 갱신을 정기적으로 되돌아본다. 이 리스트를 모든 디지털 자산 정보의 필터로 삼으면 오도될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과제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유형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디지털 자산의 편리함과 전통 법화의 안정성을 결합하려 하기 때문이다. 가치의 뒷받침 방식에 따라 법화 연동형, 암호 자산 과담보형, 그리고 소수의 알고리즘 조절형으로 나뉜다. 규제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주시하는 핵심은 결제 속성과 뱅크런 리스크다.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일상 결제와 정산에 널리 쓰이게 되면 그것은 준화폐적 특징을 띠게 되고 일단 패그를 잃으면 상인, 이용자, 더 넓은 결제망에까지 파급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관할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투명한 고유동성 준비금을 유지하고 정기적 감사와 공시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런 규칙의 논리는 스테이블코인을 일반 투기 상품이 아니라 유사결제 기관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무위험과 같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법화 연동형이라 하더라도 그 안전성은 발행자의 준비금 품질과 감사 신뢰성에 크게 좌우되며 그것이 바로 규제가 투명화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는 디지털 자산 규제에서 가장 합의가 이루어진 분야다. 온체인 송금은 국경을 넘고 준익명으로 행해질 수 있어 초기 디지털 자산은 악용되었다. 규제의 핵심 수단은 전통 금융의 고객 알기와 의심 거래 보고 메커니즘을 디지털 자산 생태계로 이식하는 것이다. 고객 알기는 플랫폼이 이용자 개설 시 신원을 검증하고 실제 신원과 온체인 주소 사이의 대응 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겉보기에 평범한 이 단계야말로 이후 모든 추적과 집행의 전제다. 신원 다이 없으면 온체인 데이터는 그저 떠도는 주소일 뿐 책임 주체에 묻기 어렵다. 또 다른 핵심 메커니즘은 앞서 언급한 거래 정보 수반 전달 규칙이다. 자금이 서로 다른 기관 사이를 이동할 때 송신 측은 양측 신원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이는 전통 은행 시스템의 자금 세탁 방지 요구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국경 간 전달 배절로 연장하는 것이다. 일반인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메커니즘이 모든 일상적 소액 송금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건 연루 자금 이동이 발생했을 때 궤적을 거슬러 책임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준법적 사슬이야말로 생태계 전체의 신뢰성과 장기적 이용 안전을 높인다. 거래 플랫폼은 이용자와 자산을 잇는 요충이라 규제의 중점 대상이 된다. 완전 라이선스형 관할에서는 플랫폼이 특정 면허를 취득하고 자본 적정성, 고객 자산 분리, 정보 보안 등에 대한 지속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객 자산 분리는 기초적 의무다. 플랫폼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기 자금과 분리 보관에 유용을 피해야 한다. 역사상 몇몇 위험 사건의 근원은 플랫폼이 분리되어야 할 이용자 자산을 제멋대로 유용한 데 있었다. 정보 공시와 반사기도 핵심 의무다. 플랫폼은 거래 규칙, 수수료 구조, 잠재 위험을 사실대로 공시하고 허위 선전과 조작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갖춰야 한다. 일부 관할은 불만 처리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 구축도 요구한다. 이용자에게 실질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플랫폼을 고를 때 수익률이나 마케팅 말이 아니라 면허와 준법 공시가 첫 번째 걸림망이어야 한다.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되는 플랫폼이 장기적으로는 방임된 플랫폼보다 튼튼한 경우가 많다. 규제는 기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보유자도 규제 네트워크 안에 있다. 올바른 준법 인지를 세우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책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첫 번째 층은 법적 경계 인지다. 소재 관할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허용, 제한, 금지 중 어느 태도를 취하는지 명확히 하고 무의식 중에 레드라인을 밟지 않도록 한다. 관할에 따라 차이는 매우 크므로 외국 경험을 그대로 대입해선 안 된다. 두 번째 층은 정보 출처 인지다. 규제기관, 면허 보유기관, 권위 있는 매체의 공개 정보를 우선하고 출처 불명이며 긴박감과 고수익을 강조하는 내용의 경계심을 갖는다. 준법 정보는 보통 차분하고 검증 가능하다. 세 번째 층은 책임 자부 인지다. 허용된 지역이라도 디지털 자산 거래에는 높은 가격 변동과 상대방 위험이 따른다. 규제가 제공하는 것은 질서의 틀이지 수익 보장이 아니다. 규제 존재를 원금 안전으로 오독하는 것은 흔한 함정이다. 과학 보급 과정에서 반복되는 인지 편향이 몇 있다. 첫째, 기술이 장려되는 것을 사고 팔기가 장려되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오류. 많은 관할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산업 적용을 지지하면서도 투기적 거래에는 신중하거나 제한적 태도를 취하는데 둘은 모순하지 않는다. 둘째, 탈중앙화를 어떤 규칙에도 속박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탈중앙화가 묘사하는 것은 기술적 아키텍처이며 그것을 둘러싼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 행동은 여전히 현실법의 관할 아래 있다. 셋째, 해외에서의 허용을 본지에서의 준법 근거로 삼는 것. 디지털 자산 규제는 강한 속지성을 지니며 갑지의 합법 행위가 을지에서는 위반이 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정보를 단순 이식해선 안 된다. 넷째, 규제 강화를 일률적으로 업계 악재로 읽는 것. 장기적으로 보면 명확하고 안정된 규칙은 생태계가 불량을 도태시키고 시스템적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규칙을 지키는 참여자에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몇 가지 추세가 비교적 명확하다. 첫째, 분류 규제가 더 세분화되어 규제 입도는 디지털 자산 전체에서 구체적 하위 유형과 구체적 업무 단계로 침강해 더 정밀한 시책을 실현한다. 둘째, 국경을 넘는 협조 강화다. 본래 국경을 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편측 규제에는 한계가 있고 국제기구와 양자 다자 협조 메커니즘의 역할이 커지며 통일된 보고, 기준과 정보 공유가 진전될 전망이다. 셋째, 같은 위험엔 같은 규칙 원칙이 더 많이 채택된다. 즉, 운반체가 전통 금융이든 디지털 형태든 위험이 비슷하면 비슷한 강도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규제 차익을 피한다는 것이다. 넷,